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 오늘 이 18장의 말씀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길래? 그가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그것을 잘 했길래 이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나왔어요. 또 14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 15절 말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롭게 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본받아야 되냐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17장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왔거든요. 뭔가 고비를 넘긴 다음에 뭔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아주 위험한 위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때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달 한 달 그런 위기를 넘어갑니다. 고비를 넘어갑니다. 한 해 한 해 그런 고비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해의 고비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서 유지하다가 또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푹 가라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푹 가라앉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비를 넘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승리의 그 순간에 도취돼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승리는 했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한다는 이 부분에 우리는 정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게 뭘까?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지혜롭게 한 것일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 마음 같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알고 싶으니까 하품하고 설교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이 앞으로 나타날 일이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뭐 기대감을 주는 게 또 그게 실력이기도 하지.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게 뭘까 하게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그게 뭘까요?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 부분이 뭘까요?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두 가지 행동과 처신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따라서 사신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어떤 뭐랄까 어떤 신비적인 또 주술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공의의 복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뿌린대로 거두는 결실의 복이고, 구체적인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 말을 들으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복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이 두 가지 행동과 처신이 무엇일까? 첫 번째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 게 뭔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이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두 번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동정을 베풀었고 정성을 다했고 신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뜻과 그 다음에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사울의 창을 받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에 빠뜨려요.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창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창을 용케 피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건 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 번, 다음번엔 안 그러겠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다음번엔 또 안 그러겠지. 그리고 또 두 번 그렇게 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누구에게 이렇게 두 번 창을 던지는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두 번씩 창을 던졌다면,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 관계는 끝날 거예요. 그 사람과는 완전히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사람들이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또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사울 왕이 나한테 이렇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렇게 창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내가 가만히 참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그냥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창을 던졌을지도 모르죠. 같이 한번 창을 던졌죠. 당신이 나에게 창을 던지니까 나도 당신에게 창을 던지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로. 우리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의 창을 두 번 피한 다음에, 그런 걸 겪은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그 사람도 피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또 보복하고 그 사람에게 또 대적하였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다윗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지혜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사울왕이 두 번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 피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했죠? 여기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게 나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에 다윗이 무언가를 했다는 게 나옵니까? 예? 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측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윗이 여호와께 의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호와의 측면에서 표현된 거지 내용인 즉슨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사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울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네? 안 떠났어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그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수금 타는 거 못하겠다. 나 이거 힘들어서 수금 타는 거 못하겠다. 나는 이거 도저히 이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떠나가게 했어요. 이제 좀 네가 좀 떠나가라. 그 말이 있기까지 다윗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험의 순간에, 공격의 순간에 자기가 창을 맞는 그 이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가 두 번씩이나 피하였지만 그것을 그냥 운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사울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쟤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두 번 그렇게 세게 창을 박으면 얘가 겁먹고 도망가가지고 멀리 갈 줄 알았더니 얘가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 보이지 않으니까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그 함께하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모습에 오히려 사울이 기가죽어 버립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역동서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밑에 든든한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백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그저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런 거와 비교해보면 세발의 피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떠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왜 붙들겠습니까? 왜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떠났는데 그냥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있고자 하고 그 상황에서 버티고자 한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 모멸감을 느낄 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승리 이후에라도 그러한 것이 꼭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승리를 거뒀더라도 이번에 또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잘되면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이 더 생기게 마련이에요. 사울도 그래서 생겼습니다. 사울이 예전에는 다윗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공적은 천천히고 다윗의 공적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공적이 많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냥 빠져나와요. 그게 편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달프지 않고 그와 함께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그건 지혜롭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결과는 뭐냐면 그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되려 겁을 먹고 이제는 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저리 가라. 내가 너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무에서 이런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그럼 그냥 무지막지하게 고지고대로 그냥 견디어내는 것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게 다 지혜로운 것입니까? 뭐가 지혜로운 것이지? 그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졸지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때. 이 원리를 착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을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도망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행동.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건 또 뭡니까? 사울이 아까는 자기를 죽이려고 두 번 창을 던졌는데 이번에 또 뭘 삼았어요? 네? 뭘 삼았습니까? 천부장을 삼았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이번에 약을 주는 거예요. 아까는 병을 주다가 바로 그 사람이 이번엔 약을 줘요. 만약에 이전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내게 정말 좀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선의를 베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로 마음 문을 여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으로 용서를 하십니까? 그걸로 포용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역시 도망가요.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역시 거부해요.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왜 거부하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왜 거부하겠어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창을 두 번 박은 사람이 우리에게 천부장을 제의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거부해버립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이젠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왜 거부할까요? 네? 의심이 다른 흑심이 있을까? 우리는 의심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 말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그때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왜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내게 이전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내게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누구 속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악이 있을까봐, 또 다른 흑심이 있을까봐, 또 다른 흉계가 있을까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또 뭘 속이려고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의심 때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을 해내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했고 의심했고 그 다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감사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사람이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 미움 때문에, 나는 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 의심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 사울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뭡니까? 그 기회는 뭡니까? 그 기회는 뭘까요? 그 기회는 거기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무슨 기회를 놓쳐요? 무슨 기회를 놓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무슨 기회를 놓칩니까? 제가 말해줘버리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무슨 기회를 놓칩니까? 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울 왕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발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싫더라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은 그 사람이 제안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이 연루되고 그 사람이 같은 분야에 있고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도 어리석어. 뭘 못 보냐 하면 하나님은 못 보냐. 하나님. 그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와 일하고 싶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거기에 발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제 얘기 듣기로는. 교회를 왜 안 나오냐. 자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대. 그게 말이 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 그랬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교회를 못 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구나.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나간 사람 중에 있었어요.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모임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혜롭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십시오. 그럼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6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보죠.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아무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또 어떤 유익이 생겼습니까? 다윗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은 누가 되었어요? 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천부장의 기회를 만약에 버렸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그거는 마땅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천부장의 기회를 잘 살렸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고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인생에 세 번 기회가 온다는 말은 그건 정말 정말 있는 일입니다. 세 번 기회가 아니라 아예 수십 번 와요. 수천 번 와요. 늘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바로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차버려요. 그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부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근본은 뭐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릴 수도 없어요. 혹은 내가 도량이 크고 아량이 더 넓어서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있는 자리에서 괜히 사표 쓰고 괜히 그냥 박차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한 거를.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주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좋은 제안이 와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합니까? 그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다윗의 지혜로움을 본받으십시오.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지혜로움 속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포부가 크고 여러분의 목표가 크고 여러분의 비전이 크다면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럼 왕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뭔가는 될 수 있어요. 뭔가는. 내 삶에 필요한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떠밀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도망가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